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그 뭐 지금 해도 되지 않나? 그냥 보고 싶은 하트잖아.
녹음되고 있는 거지.
네, 되고 있어요. 네.
아, 그래?
네. 아, 아, 어차피 이거 잘라내면. 네.
아니, 앞에 아. 원래 계획이 조금 이렇게 사소한 얘기 나누다가 아. 진행하자.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네. 네. 오늘은 참 편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막 먹고 있고요.
아, 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대본 하려고 그랬는데.
아, 대본. 아, 대본도 만드셨네?
앞에 도입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 도입부는.
깨알 같은 거.
하시고.
깨알 같이 이렇게 수다 떨다가 도입으로 갑자기 넘어가, 느닷없이 넘어가는 거.
뭐, 이딴 식이에요.
네, 그런 거죠.
자, 시작할게요. 예. 네. 비디오 테이프에 담긴 영화를 빌려보며 영화의 사상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먼 옛날에 같지만 바로 2, 3년 전만 해도 우리에겐 아주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린 영화를 얼마나 큰 화면으로 보느냐, 어떤 특수 효과가 우리를 흥분시키냐가 그것이 영화를 보게 되는 주된 이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작년 다크나이트에 개봉한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급격하게 주도한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오늘 가야 될 시네마는 이런 영화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과연 아이맥스 3D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하면 되죠 이제.
저 음악 내시면 되고.
음악 괜찮지 않아요? 되게 우리랑 좋아. 어울리지 않아요?
근황부터 해야 되나요 우리도?
근황이
진행하시는 비나쌤이 아직 안 오셨어요.
외국에서. 네,
외국에서 너무 행복하신가 봐요.
네. 어디 가신 거예요?
유럽을 쭉 돌고 계시다. 네.
역시
와이파이 되는 지역에서 사진도 올리시고. 예.
아~ 서울대 이제 그 합격하신 후에.
아, 카스 보면 나오나? 아니 그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시는.
어, 아니, 줄임말 못 알아서 지금. 카스 못 알아서.
해북에 올리시는 것 같아요.
아, 해북에. 아~
그래서 그 비나쌤이 안 계신 관계로. 그 저희가 게스트를 한 분 모셨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등장하시면 안 되는데.
비장의 무게는
글쎄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딴 식이네요. 그 오늘 게스트가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라고 하시다 본인 이름으로는 뭐 네, 이 성함을 같은데 송시형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국제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예술학과 예,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어, 이분에 대해서 좀 의심하실 분이 계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사실은 혹자는 이분을 덕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영화 덕후다. 뭐 집에 DVD도 뭐 3,000장 이상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블루레이 요즘 많이 모으신다고 하셨고, 예. 예,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금 많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좀 모셨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섭외가 쉬워요. 저희 큐레이터 분 중에 한 분.
중에 네. 한 분.
네, 한 분이시고, 현재 큐레이터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들, 분위기시기 때문에, 섭외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전화를 해서 바로 오셨죠. 근데 좀 저는 그, 이분을 덕후라고 얘기를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섬세한 영화 마니아.
네, 이렇게 영화 마니아.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회에는, 말을 더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더듬어야 되겠다. 너무 잘하면 위나쌤이 좀 그러실까봐. 배려를 해드린 차원에서 소통시영 선생님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저희 같이 하는 까이드 시네마 팀, 예, 이피디님, 조피디님 오셨고요. 오늘 진행을 조피디님이 진행하시는 네. 걸로. 네.
제가, 예, 질문, 오늘 까이드 시네마는 약간의 GV 형식을 빌린 IMAX와 3D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해서 저희 송시영 팀장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긴장했어요. 지금 커피 마시고
말. 커피 드립하셨습니다.
손님 매만지고 계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전 정보가 그 준비를 50장을 하셨다고 A4를.
A4 50장.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질문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빨리 달라. 나 50장이니까 골라야 된다.
네, 보통 이제 질문지를 달라 하면 무슨 질문인지 대처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 준비하시겠다. 그쵸. 이런 얘기인데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추리려면 질문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네, 굉장한 자료에 가지고 오셨고요, 지금.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이제 제가 말해야 되나요?
50장, 50장이 맞습니다.
아니 그 뭐 예 저 일단 송시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지금 녹음을 계속 잘 해 오셔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 미나 쌤이 그 유럽을 가셨군요. 아, 저 오늘 알았네요.
아 목소리 넣고 싶다.
두 분이 안 친하신 건 알아요.
예 중간 편집을 넣어주시면 안 돼요?
미나 쌤이 캐릭터가 진짜 재밌어요.
아 그렇네요. 아 저는 뭐 유럽은커녕 지금 뭐 일본도 못 갔다 올 지금 거시기라.
거시기라.
예, 아니 그래서 일단 저 뭐 일단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 IMAX 뭐 3D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좀 취합을 해봤는데 네. 기존에 있는 자료 그냥 취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5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예, IMAX 본사 홈페이지 가면은 다 한국어로 다 번역이 돼서 또
아, 그런 정보가 또.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네.
네. 저희가 처음에 이 아이템을 선정을 한 게 그 얘기하다가 다크나이트가 상영이 되면서 글로벌상의 IMAX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IMAX가 과연 IMAX가 맞느냐 틀리냐라고 굉장히 왈가왈부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개봉하면서 그래서 저희도 좀 이제 글로벌을 좀 보면서 아 과연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제가 몰라서 기왕이면 전문가를 좀 초빙을 해서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딴 식이네요.
네. 지난 네. 다크나이트를 개봉하고 나서 이제 다크나이트 개봉 때 IMAX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IMAX 관련 논란이 일어난 거는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송시영 팀장님께서 다크나이트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났던 그런 IMAX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아, 예. 뭐 일단 그 IMAX 지금 현재는 지금 뭐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IMAX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물론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IMAX GT라고 그래서 네. 그랜드 시어터의 약자죠. 그 방식이 있고 이게 63 빌딩에 네. 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영화관을 얘기하는 거고 네. CGV에서 지금 독점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MPX라고 해서 멀티플렉스의 약자입니다. 아. IMAX, MPX 네.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IMAX 본사의 정책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히려 MPX 쪽으로 더 치중을 하고 있어요.
MPX.
네. 멀티플렉스의 약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네.
그럼 CGV만 독점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에서?
이건 독점이에요. 독점이고, 지금 2013년 1월 기준으로 10개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MPX 방식의 극장은 10개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CGV 같은 경우가 그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규모가 큰 극장 체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IMAX 본사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네.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IMAX 본사 홈페이지를 가면 한국어로 다 이렇게
그러게요.
번역을 네. 해서 올려놨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올해 중국 쪽에 이제 CGV 체인 쪽에서 CGV가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잖아요. 네. IMAX관을 또 그쪽에서도 또 런칭을 또 별도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IMAX 사측에서는 진짜 굉장히 큰 그 비즈니스 그렇죠. 파트너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IMAX가 아니다 뭐 기다라고 하는 논쟁은 좀 별로 의미가 없는 논쟁이고 약간 좀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개봉했을 때 좀 문제가 불거졌던 건 그것이 네. 아니라 다크나이트 라이즈 촬영 자체를 한 50여 분 정도 IMAX용으로 촬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최고의 화질로 보기 위해서는 필름으로 틀어야 되는데 IMAX용 필름으로 틀어야 되는데 그 국내뿐만 아니라 IMAX 본사 정책상 지금 영사기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 영사기로 바뀌었어요. 그런 걸로 인한 화질 저하 문제 때문에 약간 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설왕설래 했었던 지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자체 뭐 극장에서는 뭐 이건 IMAX가 아닌데 IMAX를 속여서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IMAX 자체 내에서 그 영사기를 디지털로 좀 바꾸는 과정에서 화질 저하가 일어난 것 때문에 네. 이제 일어난 문제인데 이제 그게 다크나이트가 물려가지고 또 그렇게
아니 이게 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크리스토퍼 논란이 굉장히 이쪽으로 그 좀 네. 그 섬세해요. 말 좋게 하면 섬세한 거고 좀 약간 좀 꼬장꼬장한 분이신데
덕후 분이
아니 덕후 쪽은 아니에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덕후 쪽은 아니고요. 저 덕후 쪽은 오히려 제임스 카메론이나 그쪽이 덕후 쪽이죠.
예민하고 좀 이렇게 그렇다는
그 필름으로 상영하는 곳에서만 그 상영하겠다. 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아예 못 트는 거 아니냐, IMAX 버전으로. 막 이게 이제 말이 이제 중간 와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 조금 그 IMAX 버전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아마 논란이 있었던 거를 지금 약간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필름하고 지금 디지털 정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나요? 어때요?
화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정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흔히 알고 있기로는 필름이 아니라 디지털로 보면 훨씬 더 깨끗하잖아요. 일반 영화를 보면.
아닙니다. 네. 원래는 영사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라면 필름 상영이 그 디지털을 압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도. 물론 이제 칼 같은 그 선명도라든지 그런 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제가 재작년에 여기 그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봤던 그 브로큰 인브레이스라고 그 갑자기 또 감독 이름이 살포시 생각이 예 페드로 알보르도라고 그 감독의 작품 여기서 필름으로 봤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필름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봤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필름으로 영화를 거의 못 보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선명도가 뛰어났어요. 생각 외로.
디지털이 아니라 필름이요.
필름으로. 그리고 또 이 그 감독 또 스페인 출신 감독이다 보니까 색채를 굉장히 그 뭐랄까 아주 그냥 그 무슨 표현이 맞을까요? 굉장히 원색을 많이 쓰면서도 굉장히 각인이 돼요. 그
되게 유려하게 맞춰.
그렇죠. 네. 특히나 또 빨간색 사용, 그러니까 빨간색 사용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한 색감이 전혀 죽질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필름 상태도 좋았을 거고 아마 여기 영사실에 계신 또 분이 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네. 조절을 잘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필름인 경우도 그렇다면은 굉장히 가능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멀티플렉스가 확산이 되면서 그 영사실에 계신 분들도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필름을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는 예전보다는 좀 숙련도라든지 그러는 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많이 안 들어보시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직도 필름을 능가하지는 못해요.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사진 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사진 찍으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좀 이해가 빠른 걸 얘기를 하자면은 필름 카메라 뭐랑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나왔잖아요. 디지털 카메라가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 뭐 필름 뭐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쓰는 그런 작은 필름 말고요. 중형 필름이나 대형 필름의 화질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디지털 카메라로는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비싸다시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IMAX용 필름은 제가 여기 자료 가져온 거 제가 여기 청취자분들한테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운데 10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네. 크기가
크기 자체가.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10배가 네. 차이가 나요.
이거는 좀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저희가 그냥 자동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필름 있잖아요. 35mm 필름. 그게 영화 그냥 기본 영화 필름이라면은 그거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름 크기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겠다. 일반 35mm 필름이랑 IMAX용 필름이랑 크기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MPX 방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헐리우드 이제 오락 영화 같은 걸 많이 저기 바꿔가지고 블러업 시켜서 IMAX용을 블러업 시켜가지고 틀잖아요. 그 블러업 과정이 단순히 뻥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수치를 조절하고 디지털로 다 보정을 해가지고 그 디지털로 보정했기 때문에 DMR이라고 하는 약자를 또 써요. IMAX DMR이라고 하는 약자를 쓰고요. 그래서 지금 CGV에서 틀고 있는 IMAX용 영화는 100% DMR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3빌딩에 트는 거 63빌딩은 최근에는 조금 그 IMAX용보다는 일반 네. 3D용이라는 4D용으로 좀 치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필름으로 상영하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계약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정확하게 만약에 63빌딩에서 그 필름을 가져와서 틀면은 똑같이 다크나이트 라이즈 같은 경우도
아니죠. 볼 수 있는 그 영사기 자체도 약간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라이센스가 또 달라요. 그 지금 우리가 CGV에서 볼 수 있는 IMAX 영화는 한국에서는 CGV에서만 볼 수 있어요. 라이센스가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는 볼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네요. 똑같이 본다는.
아니, 미국도 지금 디지털 영상으로 다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알기엔 몇 군데 안 남았다라고 알고 있고,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필름, 그러니까 35mm 필름 한 벌 뜨는데, 보통 이제 그 영화 필름 한 통 뜨는데, 한 벌 뜨는데,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IMAX용 필름은 2,500에서 6,000만 원이 들어가요. 한 벌 뜨는데.
아, 이거를 한 벌을 뜨는데. 그렇게 네. 난 계속 사진이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비슷한 사진, 거죠? 네,
필름이, 다 필름이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디지털의 편리성으로 다들 바꿔왔잖아요. 네. 그리고 디지털도 그만큼 좋아져 왔고, 그러니까 IMAX나 지금 이런 분야도 필름이 좋은 건 누구나 알지만은 그런 분야로 미국도 변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네. 미국도 거의 대부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5-6 군데도 안 남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쪽으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커뮤니티 쪽에 계신 분들 아니면 제가 이제 맨날 그 눈팅만 열심히 하는 디비드 플라임이라고 하는 매니아 집단이라고 하면 화를 내실라나?
좋아하는 저는, 사람들의 모임.
맞아요. 네, 그쪽. 네.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에 IMAX관을 또 다녀오셔서 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필름에서 디지털 넘어간 상태인데 네. 몇 군데는 남아있대요. 근데 본사의 정책상 지금 다 전환하는 거예요. 네, 그 한국은 지금 이미 다 전환이 됐죠.
그렇죠. 디지털로.
네, 디지털로 완전.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한국이 IT 쪽에서만 강국이 아니고요. 이쪽에서 강국이에요. 극장 상영 시스템. 테스트 베드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아, 제일 먼저?
그러니까 디지털 영사 시스템 보급률이 홍콩 다음으로 최고예요. 근데 홍콩은 아시다시피 도시이고, 네. 여기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90%가 넘어가요. 제가 9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이 디지털 영사 시스템.
디지털 영사 시스템.
근데 유럽 같은 경우만 해도 2011년 기준인가로 해서 한 반 정도 넘어갔나? 반 정도도 채 안 넘어가는 나라도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훨씬 더 보급률이 낮아요. 디지털 영사 시스템 자체가. 근데 한국은 이미 거의 100% 넘어간 상태고 거기 협격한 공을 한 게 3대 체인이죠.
그렇죠.
CGV, 롯데, 뭐 메가박스 또 뭐 이런 3대 체인인데
어떻게 보면 제국 같아요. 무슨 제국.
한국은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해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요. 그 영사기가 새로 나오면 항상 테스트하는 나라로
네, 다른 제품도 그런데 영화까지 그러네요.
소니 같은 경우도 네, 소니나 크리스티나 이쪽이 유명한데 영상하기 쪽으로는 다 한국을 굉장히 조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IMAX 같은 경우도 지금 과도기에 사실은 디지털로 넘어가는데 크리스티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4K짜리를 쓰고 있는데 해상도가 필름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바뀔 겁니다. 원래는 IMAX사가 크리스티사랑 전략적인 관계였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 기점으로 그 파트너를 바꿨어요. 바코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아날로그 영사기 때 프로젝트 때부터 네. 최강자죠. 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상간식 그 프로젝트라고 렌즈가 세 가닥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로 이제 파트너로 들어왔고요. 거기를 레이저 방식을 개발을 했어요. 영사 시스템을. 디지털인데, IMAX 디지털 영사기인데, 레이저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테스트 상영까지 다 끝냈고, 네. 올해부터 보급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의 속도상 아마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다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
내년까지는 다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빨리 받는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긴 하네요. 우리나라가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건.
저번에 한번 이렇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이유가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큰 회사들은 그런 저기 그 보급하는 쪽에서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 하는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인센티브가 있는 상태에서 하죠. 또 한국이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 사이즈의 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스크린 수가 굉장히 몰려 있어요.
네. 밀도가
네. 그리고 그 하나의 체인이 갖고 있는 스크린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여기 사이즈에 비해서.
네.
근데 아까 전에
아니요.
그 그냥 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 드리면 아까 디지털 방식 얘기하시면서 4K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 그거 뭐 4K가 가르치는 게 뭔지 뭐 저도 포함한 다른 사람들 다 모를 것 같아요. 네.
아 일단은 2K라고 하면 아 2K, 4K라고 그랬어야 되나?
네. 근데
제가 영어 좀 알레르기가 있어서
김민아 쌤이 계셔야 되는데 영어
그런가요? 네. 그 보통 지금 풀 HD라고 하는 게 그 사이즈가 1980 그리고 1080이라고 네, 하잖아요. 1080. 사이즈가 이렇게 뭐 세로 가로 네. 뭐 이렇게 사이즈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보통 2K가 약간 좀 가로가 더 길어요. 네. 그거보다 가로가 더 긴가 그렇고 그거보다 더 뭐지? 그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회상도가 2K보다 두 배다.
영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상도.
이거를 이거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 모니터 해상도 1980, 1910 맞추시잖아요. 해상 그러니까 해상도는 뭐 그 해상도 조절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모니터. 그 모니터를 자기 집에 있는 모니터로 비교하시면 돼요. 그 크기보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HD라는 크기가 그 정도 된다면 4K라는 예 그거는 이제 그 두 배 훨씬 더 크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HD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화질이 그만큼 좋다. HD급으로 좋다. 근데 그 원래 우리가 좋다고 하는 HD급보다 두 배가 더 좋은 거니까 엄청난 해상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K보다도
IMAX가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8K에서 9K 정도.
아, IMAX가
그러면 네.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쫓아간다고 해도 필름을 쫓아다니는 못하죠. 근데 또 이제 비용상의 문제도 있어요. 이게 디지털 바뀐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린터 한 벌 뜨는데 네. 굉장히 가격이 많이 들어가고요. 필름 크기도 엄청나게 커요. 운반비. 그래서 예전에 다크나이트가 거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 IMAX 필름으로
사용한
마지막 작품인데 거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 2008년도인가 아마 개봉했었죠. 세벌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세벌.
네. 그래서 이거 돌려가면 상영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그때 한번 필름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또 바로 안 돼요. 미국 본사로 보냈다가 아 저기 그 외국 본사로 보냈다가 미국 캐나다 본사 뭐 이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간도 많이 걸려요. 한번 필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일반 분들 들으시기에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필름 크기가 크다고 생각해 필름 크기가 큰 건 알겠어. 근데 뭐가 어렵다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필름 롤의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좀 알아서 편하죠.
롤이 차지하는
네.
영상관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엄청 크죠.
엄청 얼마나 하다고
얘기해.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르겠구나.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 정도 크기 정도
한 5평 방만 하다고.
아, 제가 그러니까 좀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는 좀 눈으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이라도 확인하신다면 이래요 크기가. 영사실 안에 필름 크기 이래요. 지금 있는 것보다는 5~6배 정도 크다고.
그러니까 방 하나를 가득 채우는 필름 크기가 이제 하나 영화를 틀기 위해서 네. 그 정도 공간이.
그 예를 들면 그 요 정도 방 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자취하는 분들 두 방 정도 되는 크기다고 보면 거기에 꽉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필름으로
실평수 한 10평 되는 방에 전부 다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실평수 10평 정도 되는
방. 10평 되는 방에 필름만 가득.
네, 필름만
그러니까
가득.
이제 그 옛날에 그 IMAX GT 방식으로 상영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어차피 그 단관이고 네. 그리고 몇 군데 안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되니까.
그 IMAX 본사에서 이제 얘네가 이제 좀 확장하고 좀 돈을 이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DMR이라고 하는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영관 수도 늘어나고 이제 관리해야 되는 것도 나오고 프린트도 많이 떠야 되고 그러잖아요. 프린트 뜨는 것도 일일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맞아요.
그러니까는 관리 비용이라든지 운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작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 영상 시스템이 들어오게 됐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건데 사실은 필름으로 확인했던 저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IMAX 필름 버전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한 번이라도 감상을 하신 분이라면 잊혀질 수가 없어요. 요번에 사실 그 개봉했던 수많은 그 IMAX 영화들을 다 통틀어도 예전에 제가 봤던 다크나이트의 대한 강렬한 인상이 잊혀지지 않고, 그 이전에 이제 저는 약간 좀 저의 그 팬심으로 좋아하는 그 정말 그 졸작이라고 평가받기도 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워셔키 남매의 스피드레이스라는
네.
책 영화가 있습니다.
네. 네, 맞아,
그게 이제 DMR 2D 버전으로 개봉이 됐었는데,
네.
오, 저는 그거를 극장에서만 네 번을 봤어요. 그 IMAX 극장에서만. 용산에서 네 번을 봤는데, 아, 용산에 두 번, 왕십리에 두 번 이렇게 봤네요. 네. 그때. 봤는데, 어, 그때 그 시각적인 체험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전 2D로 봤을 때도 되게 너무 좋아서, 저는 그쵸.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저도 그렇긴 근데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작품이잖아요.
네. 네.
그,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지도 충분히 알겠고, 저건 정말 그 덕후의 기운으로 만든 작품.
네.
일반 대중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덕후의 기운으로 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원작인 그 마고고의 엄청난 팬이라는 게 그 영화를 보면 나와요. 저도 이제 그 달려라 번개호 때 어렸을 때 이제 봤던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주제곡부터
네.
심지어는 그 주제곡이 세련도 섞게
아, 그러면 안 되나요? 저 몰라요.
나이가 나셨습니다.
아니 그 아니 DVD 9,900원에 팔아요 지금 DVD 샵에서
이런 시장까지
이런 시장까지 저도 못 본 세대라
네? 이런 시장까지 디테일하게
아니 그래 아니 그 판매가 9,900원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그렇죠.
아무래도 필름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것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경제 논리가 작용을 좀 하는
그런 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걸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올해부터는 지금 IMAX가 지금 개선하고 있는 조금 더 좋은 그 화질의 그걸 그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은 저는 그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시연된 그 테스트 영사된 그 화면을 확인을 했어요. 그 뭐 화면 네. 확인했다기보다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게 지금 떠 있어요. 유튜브에 5분짜리 분량으로 또 그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매니아분이 또 자체적으로 한글 번역을 하셔가지고 그 IMAX 투어 영상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한글 번역을 하셔가지고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감동했습니다. 아 이제 조금 디지털로 봐도 좀 괜찮겠구나. 또 바코가 또 우리 믿고 보는 바코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바코라는 회사 굉장히 이쪽에서는 지명도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네. 들으시는 분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바코라는 회사는 영사기 회사
그렇죠 네. 영사기 제작 회사인데
프로젝트가 그렇죠. 많이 네. 유명한 거죠 프로젝터가
프로젝터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영사기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날로그 시대 때는 최강자였어요 3단식이라고 해서
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홍반식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네. 했었고
이게 아마 제가 그걸 처음으로 본 게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가 개관하고 거기 또 이 매니아분이 또 직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바코로 바코 3단식으로 또 거기 안에 내부 영사기 시스템을 갖춰 놓으셨어요. 이거 보면서 어, 이 대단한 바코가 여기 있네.
아.
그걸 또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안 다니신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뭐 바코 시스템으로 뭐 개선이 된 진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수용하는 시스템을 수용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IMAX에 가깝다고 하긴 뭐라서 좀 더 좋은 걸 볼 수 있다는
좋은 화질로 조금 볼 수 뭐 있다 정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밝기는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지겠죠 지금
그렇군요.
그 디지털로 바뀌면서 가장 지금 관객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밝기예요
아.
밝기예요 밝기가 좀 많이 어두워졌거든요 제가 봐도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것도 영화마다 편차가 좀 있는 편인데 굉장히 어두워졌고요.
근데 디지털로 상영하는 영화에 조금 어둡기는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거는 약간 좀 오해시고요.
네.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 재작년까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소니사에 썼던 4K 방식의 영상을 썼는데 소니 제품이 약간 좀 어두웠어요.
아.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크리스틱 그 4K로 다 바꿨고요.
네.
지금은 듀얼 방식으로 또 운영이 돼요. 4K 영상기를 두 대를 놓고 쏴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양쪽에 나오는 그거는
M2가 아닌가? 뭐 요번에 뭐 런칭하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이제 뭐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기 간에서는 이제 두 대로
네,
때려버려요. 그
양쪽에서 불이 나와.
그래서 밝기가 굉장히
그게 영상이었구나 한데도 네. 저는 그 생각을
그게 뭔가 되게 궁금했어요.
듀얼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된다고 그러는데 그, 또 뭐, 약간 사운드 시스템도 되게 바뀌었잖아요.
네.
이번에 새로 바꿨다고 하죠.
네. 네.
그렇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돌비사에서 굉장히 그, 유력하게 좀 밀고 있는 방식이에요. 네.
저희 늘 있던 시기여서
괜찮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추억에 남겼던 게 그 네. 한국이 뭐 뭐든지 빠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역사적인 연원을 쫓아 올라가다 보면 사실 97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삼성 영상사업단이 해체되기 직전에 개관을 했던 그 지금 서울 태평로에 있는 그 삼성생명 사옥의 그 시넥스라고 하는 극장이 있었어요.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단관극장인데 한국에서 사운드 시스템이 가장 좋기로 유명했던 극장. 한우.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때
2002년까지.
그때부터 사실상 극장 쪽 매니아들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극장이 다 비슷했는데.
그렇죠.
뭐 제가 듣기로는 그때 뭐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 뭐라 그러지? 그쪽이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더 투자를 많이 했다.
저 이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삼성 영상사업단이 해체되고 나서 네. 이 스네스 운영 자체도 약간 좀 원래 의도하고는 다르게 좀 공중에 붕 떠버렸던 것 같아요. 영상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적게 되면서 약간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게르?
그렇죠. 네, 버리기도 그렇고 네, 계속 네. 사용하기도
투자는 같고. 엄청나게 했거든요. 네,
돈은 들어갔는데
피가레스 의자부터 의자도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최고급 의자로 다 세팅을 했어요.
이게 뭐 컴퓨터 블로그 사람들이 블로그로 막 이렇게 한번 올려놨던 그 의자랑 이렇게 네, 좋다 막 이렇게 네,
최고급 의자예요. 이 극장용 의자 중에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이제 뭐 사운드도 뭐 DTX까지 다 그 당시 그 사운드 포맷에서는 다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약간 좀 그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삼성생명 쪽에서 관리도 힘들고 그러니까 없애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02년 11월 21일 날 폐관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그냥 뭐 강당용 강당용으로 쓰고 있다.
아, 저게
그 사운드 시스템.
진짜 가슴이 아픈데요.
뭐 근데 아마 그 이후에 사운드 업그레이드 같은 거 안 해가지고 아마 스피커도 좀 굉장히 노화가
관리가 안 됐으니까.
관리가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뿌렸던 씨앗이 사장된 게 아니라 그때 영사실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코엑스로 넘어가게 돼요. 메가박스 코엑스. 그러면서 메가박스 코엑스의 음향이 굉장히 또 부각되게 되죠.
네,
그게 아마 넘어가셨던 분이 메가박스가 생기면 넘어갔는지 아니면 여기 폐간되면 넘어갔는지 그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계셨던 분이 메가박스 코엑스로 넘어가셔가지고 계속 사운드, 영사기, 영사실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메가박스 코엑스 M간
네.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매니아들 사이에서.
항상 그때쯤에 이제 그 M간이라는 건 굉장히 좀 독보적인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 처음부터 거기가 좀 독보적이었던 건 아니고요. 네. 원래는 그 대우에서 원래는 시작을 했던 사업이에요.
대구에서요?
대우그룹. 근데 대우그룹 아시다시피 이제 97년도 네. 외환위기에 네. 해체되잖아요. 이게 공중 붕 떠버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오리온그룹에서 이제 이걸 인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다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뭐 전철 내려가서 400m를 걸어가야 되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엄청난 대박이 나죠.
그렇죠.
2000년 5월 13일에 개관을 했는데 엄청나게 그 대박이 많이 나게 되고요. 그 이전에 사실은 그 시넥스가 97년도에 이제 개관을 하고요. 11월달에 개관을 하고 1998년도에 그 강변 CGV가 이제
그렇죠.
개관을 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멀티플렉스가 시대가 열리고 2년 후에 이제 2000년 그 5월 13일날 메가박스 코엑스가 오픈을 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한국의 그 멀티플렉스 역사가 진정한 시작이 됩니다.
옛날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CGV에서 그 코엑스 자리를 먹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했다는 얘기와 그래서 그거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메가박스 측에 제가 이것도 일할 때 얘기했는데 코엑스만 팔아라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메가박스 다른 지점은 괜찮은데 요 코엑스 지점만 어떻게 좀 팔면 안 되냐.
그 실제로 그 저기 그 CGV가 개관하고 나서 강남에다가 입지를 그 이후에도 계속 굳히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강남에
네. 거의 강남이 안 되고
맞아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강북 쪽에서만
네.
땅이 안 나오니까 뭐 부지가 안 나오니까 그것도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강남역 쪽에 있는 데를 확보하게 되고
그쵸.
그 위에 한참 있다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시네시티 청담동에 거기까지 인수해서 아예 리뉴얼을 다 싹 해가지고 그 지금은 그 CGV가 거의 뭐 메인이다시피 됐죠.
그렇죠.
아, 멀티플렉스 쪽에서
도심 아, 없는데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뭐랄까 그 메가박스 그 코엑스 메가박스만의 뭔가 그 코엑스의 메가박스라는 건 약간 랜드마크격으로 그쵸.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극장 자체만으로는 힘들고
네.
그 브랜드의 힘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M관이라고 하는 상징.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서 하는 그 M관에서 하는 영화는 내가 한국에선 적어도 한국에선 최고의 시설에서 보는 거다라고
네.
하는 거.
근데 그럼 질문이 상징성. 있는 게. 코엑스 메가박스 M관이라는 게 처음 이렇게 런칭이 돼서 어떤 브랜드가 됐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각 지금 보면 신촌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다 M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네요.
그런 시스템들을 다 도입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름만 빌린 건지 그리고 짝퉁일 수 있다는
그 M관이라고 돼 있는 건 그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그 그네들이 그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다 맞추려고 해요. 맞추려고 합니다만 그 극장의 그런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입지 조건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시설 뭐
네.
이렇게 뭐 규모 뭐 이런 거에 따라 약간 편차는 있어요. 편차는
그렇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그 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선은 그럼 관 크기가 되게
관 크기는 그 코엑스가 제일 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예. 목동 쪽에 많이 다니는데 같은 M관인데 좀 크기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가장 큰 데가 그 영등포에 있는 CGV가
그렇죠.
네.
그 뭐라고 그 갑자기 또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영등포
그
스타리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있는 CGV
예. 스타리움
예,
스타리움
예, 예,
스타리움
예,
스타리움
스타리움 거기가 그 길기로는 제일 길어요.
예.
긴 걸로는 제일 길고
그러니까 앞뒤 길이가 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스크린,
가로
스크린의 길이가
가로 길이가 제일 길이. 길어요.
아시아 최대 뭐 그렇게
아시아가 아니에요. 세계
최대
세계 최대
길이가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처음 했었어요.
네, 크기가 제가 알기로는 크기가 아시아에서 최고예요. 아시아.
오, 역시
근데 그
CGV
그 크기 때문에 이거 뭐 잘라주셔도 되는 얘기인데 처음에 그걸 개관하자마자 거기서 봤던 영화가 디지털 영화가 아니라 박찬욱 감독의 파주였어요.
아,
근데 되게 그걸 딱 보는 순간 뭐냐면 너무 큰 화면에서 그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인물이 형태가 지글지글 거리는 느낌이 되는 느낌.
아,
그 처음 그거 개관했었는데 시사회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좀 근데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필름인 영화들은 뭐 영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모르는 문제지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너무 커서 화면이 좀 그랬던. 좀 빼셔도 돼요.
네, 아니 뭐
꼬리찌를 위해서 그냥.
뭔가 그렇게 근데 영화 지금 저희가 뭐 IMAX 3D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영화들을 위주로 얘기하게 되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일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양질의 그 내가 좋은 뭐 이렇게 스케일이 큰 영화를 볼 때 양질의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되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좀 일반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IMAX를 내가 보려고 한다 할 때 IMAX를 그럼 IMAX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고요. IMAX라는 걸 볼 때 어떻게 어디 뭐 좌석이 뭐 좋은 좌석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그 뭐 오히려 또 IMAX나 그런 큰 영화에 틀었을 때 해가 되는 영화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네. 뭐 기본적으로 IMAX용 그 IMAX 아까 말씀드린 DMR 방식으로
네.
그 만들어진 영화들은 IMAX용으로 보셔도 좋은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네.
이미 화질이라든지 음향 같은 걸 다 세팅을 다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그 기존의 그런 디지털 영사로 하는 방식의 작품 그렇게 트는 작품보다는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IMAX용으로 컨버팅된 걸 보시는 게 나은데
네.
근데 간혹 가다가 그 CGV에서 IMAX관에서 일반 영화를 사용하는
예.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거는 피해야 됩니다.
아~
그거는 화질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인물이 지글지글 거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화질도 화질입니다만 그 IMAX용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그 스크린이라든지
네.
이런 그 각도 아니면 이런 크기 같은 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영화를 거기서 보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보통은 IMAX관이 가장 객석 수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좀 간혹 가다가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일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트는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린 커터를 채우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겠죠 그런 게.
근데 상영관마다 커터를 다 지켜야 되는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IMAX용으로 제작된 거는 IMAX용으로 보셔야죠.
그럼 좌석 같은 건 또
지금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보통 이제 그 왕십리에 있는 CGV에 있는 IMAX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요. 일단 스크린 네. 크기가 제일 크고요. IMAX 중에서는 스크린 크기가 제일 커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산에 있는 IMAX가 크거든요.
일산 거를 봤어요, 저는 IMAX.
네, 일산이 두 번째로 커요. IMAX 용 중에서는 한국에서. 그리고 세 번째도 아마 용산이 아닐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나가는데 보통 이제 왕십리에서는 H열, I열.
H열, I열.
예. 보통 저는 I열에서 많이 보는 편이고요. 왕십리에서 볼 때는.
I열이면은 중간 정도인가요? 아니면 좀 앞쪽인가요?
중간에서 약간 앞쪽이라고 그래야 되나?
A열부터? 네.
그리고 용산에서 볼 때는 H열에서 좀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이게 약간
노하우네, 노하우. 네.
취향. 그리고 자기의 영화관 취향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눈을 눈과 몸과 마음을 꽉 채울 정도로 보는 게 좋다라고 하면 약간 중간보다 좀 더 앞쪽에 앉으시는 게 좋고 맞아요. 그게 좀 저는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 3D 같은 경우는 약간 앞쪽에서 보셔도 괜찮은데 그 3D가 아닌 경우는 너무 앞쪽에서 보시면 좀 피곤하실 수 있어요.
네, 힘들어요.
제가 다크나이트를 2008년인가 개봉했을 때 그때도 그거 한 4번 정도 봤는데 IMAX로 세 번째 봤을 때 아마 좌석이 없어가지고 그 제 뭐 후배랑 같이 봤는데 앞쪽에서 봤어요. F열에서 야 진정한 의미의 그 시각적인 앞쪽
다 이렇게 들켜 다가오는
거기다가 또 막 팡팡 터지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서 저는 피고 근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거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는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HI 뭐 제이 여기가 제일 무난해요.
그러니까 중간 우리가 평소에 그 보통 영화를 볼 때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중간 정도.
아니 보통 영화 볼 때는
아니죠.
저는 보통 뒤쪽으로 많이
봐요. 뒤쪽. 아,
뒤쪽에서 3분의 1 장.
네, 네, 그 맞아요.
3분의 1
중간보다 약간 뒤쪽.
뒤쪽에서 보는 게
그거보다 좀 앞쪽에서
그거보다 좀 앞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이런 기준치가 있으면은 참고가 돼요.
네, 맞아요. 기준치가.
근데 사실 뭐 이거는 그 극장 많이 다니시거나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 이미 그 좌석 수 뭐 숫자 따위 다 지정돼서 나돌아요. 인터넷에.
맞아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IMAX에서 보는 시각적인 체험이 사실은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일단 화면 비율이 틀리잖아요. 일반 영화와 IMAX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옆으로 길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지금 제가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내년인가 올해인가요? 인디아 존스를 IMAX로 개봉한다 이렇게 포스터 떴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촬영한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이 위아래가 잘리는 것인지 아니면
아마 거의 100% 위아래가 잘리겠죠. 지금 현재도 그 IMAX를 아예 염두에 두고 촬영한 경우나 아니면은 그런 식의 구도를 잡고 촬영을 한 경우에는 풀사이즈로 나와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스카이폴 같은 경우 그거는 아예 그 정보량이 많이 차이가 나요. IMAX에서 보는 거랑 그 그냥 일반 상영관에서 보는 거랑 그 일반 상영관에서 보는 거 약간 잘린 화면을 보는 거고 IMAX에서는 풀 화면을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호빗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잘리더라고요. 그거는 원래 원 사이즈가 그렇게 잘려서 나온 거죠. 예. 그거는 그 영화마다 좀 다르고요. 어디에다가 그 뭐라고 그냥 평균을 맞추느냐 어디에다 이제 기준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IMAX에서 하는 영화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제 IMAX 화면에 맞추려고 또 이렇게 아예 제작 때부터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예 촬영 자체를 IMAX용 카메라라는 경우에는 완전히 화질이 넘사벽이 돼버려요.
그럼 작가님들은 잘려서 들어가게 되면 그 IMAX의 깊은 맛을 못 느끼는 건가요? 옛날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요. DMR로 이렇게 변환이 된 경우에는 그래도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이거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잘린다는 거에 대해서 살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TV를 예를 들면 43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그렇죠. 옛날 TV를 갖고 계신 분 지금 TV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TV들이 제작할 때 보면 거의 다 이제 가로가 긴 그 형태로 그 19대 16대 9였나?
네,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비율로 거의 다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지금 옛날 다, 그 43 사이즈의 TV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또 시청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TV를 잠깐 옛날
병원용 TV, 조그만
네, 병원용 조그만 TV로 보는데 제가 원래 보던 드라마보다 굉장히 조금 답답해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IMAX로 이렇게 풀어.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거죠. TV는 양쪽을 자른 거고 IMAX는 위아래가 잘렸다는 거니까. 네.
네. 근데 그마저도 이제 저 텔레비전에서는 아예 그게 없어졌잖아요. 2013년 1월 1일부터
네. 네. 아, 올해부터 없어졌나요?
아예 송출 자체를 16대9에 맞춰서 그냥 송출을 해요. 그렇죠. 네. 옆에가 잘려버린 거야. 아. 아예 이제는 4대3 수상기를 보면은 아예 잘려서 보이는 거야.
네, 아예 잘려, 아예 잘려서 여기가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 그, 되게 재미있어요. 지금, 그, 근데, IMAX도, 그, 그러니까 지금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것, 변화를 겪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IMAX가 진짜냐, 가짜냐. 네. 이거는 한국에서는 약간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1994년에 그 미국의 극장 하나에다가 이 MPX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이미.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거 있다가 이제 훨씬 나중에 이제 2005년 12월 1일 날 이제 용산이랑 인천이랑 그 CGV가 갖고 있는 체인에서 이제 IMAX가 런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들어와서 우리가 몰랐다 뿐이지 이미 IMAX 본사에서는 DMR을 더 힘을 줘가지고 할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야 또 수익이 많이 창출돼요.
그쵸. 수익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 필름 네. 얘기하셨습니다. 필름 프린트하는 데만 해도.
그리고 뭐, 이 IMAX 버전으로 그 DMR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아폴로 13호예요. 그 톰 행크스 나왔던.
아, 그 옛날 영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더 역사가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TV에서 그런 걸 봤는데.
그 IMAX가 이게 진짜다. 아니, 진짜다기보다, 이게 굉장하다라고 느껴지게 사람들이 각인이 됐던 게, 그, 폴라 익스프레스.
아, 네. 아, 네. 그건 아직도 63 빌딩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63 빌딩에서요?
네. 가끔 틀었었어요, 계속.
그래요.
거기서는 안 할 텐데, 그게 라이센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GV에서만 갖고 있어가지고.
아, 그럼 CGV에서 쓰는 거 잘못했겠다. 그 IMAX로.
새로운 IMAX를 개관할 때마다. 네. 그 일종의 그 전시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네. 봄의 기본이다.
네. 표준이 되는 영화를 하나
표준이다. 근데, 사실은 제가 3D를 그걸로 처음 봤어요. 3D 영상 자체를. 그
폴라 익스프레스.
네, 폴라 익스프레스 처음 봤어요. 그때 그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수가 착각했는데. 폴라 X라고 착각했어요. 저 자꾸 폴라 X
어떻게
캐릭터 나오는데 폴라 X 폴라 익스프레스 둘 다 알고 있는 건데 아 폴라 X는 그렇게 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차이가 너무 차이가
너무 폴라 진짜 폴라 X를 3D로 보면 참 좋겠다.
죄송합니다. 네. 서 선생님 그거 밀크티 아닌가요? 향기가 참 좋네요.
헛! 이 비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은 옥스포드 키친이라는 곳에서 사온 밀크티랍니다.
정말 맛있겠는걸요?
하하하! 옥스포드 키친은 밀크티뿐 아니라 커피도 참 맛이 있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제가 볼 땐 분명히 직화로 볶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괜찮아요.
이게 뭐야?
오히려 괜찮아요. 볶는 것 이거 괜찮아요. 되게 현장감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영다방의 작가 정혜진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들러보고 돌아보고 먹어보고 마셔볼수록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옥스포드 키친. 사랑스러운 카페 옥스포드 키친이 아트하우스 모모의 팟캐스트 영다방을 후원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모모의 낯설지만 참신한 영화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커피와 밀크티, 따뜻한 수프와 바삭한 쿠키, 폭신한 잉글리시 머핀과 샌드위치가 익숙하면서 포근한 영국의 맛을 전해줍니다. 카페 옥스포드 키친, 이대 정문 앞 스타벅스 뒤편 골목에 위치합니다.
그 영화랑 해리포터 시리즈가
이제
워너브러스랑 이제 아예 계약을 맺어가지고 해리포터 시리즈가 이제 IMAX DMR 버전으로 이제 매년마다 공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리포터 시리즈는 그러면서 이제 IMAX 인지도가 그 전부터 점점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개봉했던 작품 중에 슈퍼맨 리턴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게 아마 6월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아, 여기 6월 28일이라고 제가 적어온 거에 써 있네요. 제가 까먹을까 봐.
네, 네.
2006년 6월 28일에 개봉했는데 이게 이제 그 부분적으로 네. DMR로 상영을 하면서 그 폴라 익스프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D 버전으로도 네. 이제 나왔었는데 그거는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
예.
라이브 액션 무비 중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IMAX 3D로 네.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안경을 쓰라고 하는 표시가 나와요.
아~
그때 안경을 쓰고 보는 거. 그게 거의 첫 작품이에요.
아,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네. 과도기적인 부분이죠.
사실은
예. 쓰기가 지금.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
물론 이제 3D 영화는요. 사실은
3D로 넘어가야 돼.
자연스럽게.
그렇죠. 1995년도 리미에르 형제가 나오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실험되어 왔던 방식.
누구요?
리미에르 형제.
리미에르.
이게 그 그냥 어느 순간 뚝딱 떨어졌던 게 아니고 그 저기 뭐지 그 피터 잭슨이 이제 호빗을 만들면서 이제 요번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저희 그 인터뷰에서 호빗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8프레임을 찍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대단해요. 네. 그 얘기 또 따로 한번 해보고 싶은 얘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영상적인 충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작품이랑 라이프 오브 파이 그 두 작품이 굉장히 그 작품 두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또 기술적인 충격은. 네,
특집.
영상 특집.
예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출연을 간절히 희망하는
저는 감동받았어요.
네. 그럼 그 감동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섭외 여기서 완료됐습니다.
네. 3D 영화 되게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네. 진짜.
그래서 그쵸, 네. 이제 3D 영화가 그런 식으로 이제 IMAX랑 어떻게 보면 맞닿아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바타 이후에 네. 3D가 뭐 완전히
활성화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바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MAX DMR 3D 버전으로 개봉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한국에서 IMAX에서만 본 사람이 60만 명이 넘었다는 거.
IMAX로만 본 사람이 네. 60만.
아바타.
아, 아바타.
지금도 1위에요. 흥행기로 깨지질 않아요.
전 세계에서.
아니, 한국에서 1위. 한국에서 이제 IMAX에서 가장 많이 흥행했던 작품을 이제 뭐 10개 뭐 20개 꼽으면 그 중에 1위가 아바타예요. 아바타. 근데 1위랑 2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2위가 뭔데요?
이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크나이트 라이즈인가?
근데 압도적 1위다.
아니, 압도적 1위. 60만 명 나오고.
그때가 좀 컸었죠. 아바타가 네, 나왔을
그쵸.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3D 영화를 봤을 때는, 아, 그냥 눈 아프고 좀 그런 건다 했는데, 아바타를 봤을 때는, 정말 이게 3D로 구현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깜짝 놀랐던 저도 기억이 있거든요.
저 처음에 장면에서 약간 풀꽃 같은 게 날라오는데, 저한테 이렇게 날라오는 느낌을 처음 받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하다가 잠깐 끊어졌었는데 네. 피터 잭슨이 이제 그 48프레임 처음 촬영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1929년 이후로 영화 포맷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바뀌는 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1929년이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갔던 해고요. 재즈 싱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던 해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의 폭스사가 1929년에 이미 3D 영화를 상영화시키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3D 영화는 있었고요. 근데 아예 그냥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포맷이라든지 여건에 안 맞아가지고 이제 사장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묻혀지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3D 영화가 이제 계속 또 논의가 돼요.
네.
논의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한계점에 달은 수익을 어떻게 하면 또 극대화해서 창출할 수 있을지.
또 창출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는 그 극장을 안 찾아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관람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잖아요. 홈시어터 같은 것도 많이 나오다
예, 보니까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메리트를 어떻게 줘야 될까? 사실 영화 기술의 발전은요 항상 위기에서 나오게 돼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영화 상영 비율이 4대 3이에요. 지금 텔레비전
사이에 예, 맞아요. 예.
근데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예, 바뀌었어요.
차별화를 주고
굳이 극장을 안 가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 같은 있어요. 경우는 다 전원 도시잖아요.
네.
근데 차를 몰고
거기까지
저기 도심지까지 가서 극장에 가서 보지 않아도 그냥 텔레비전 네. 그냥 그 집에 있는 소파에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틀면 똑같은 사이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뺏겼던 게 거기서 이제 그 뭐 더 큰 와이드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펙타클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쏟아지게 됐던 배경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나오게 됐던 거죠. 뭐 70mm 그리고 또 배너 같은 작품이 나왔던 게 다 그 당시 거예요. 그 당시 위기에서 나온 거예요.
역시 위기에서 네. 무언가가 새로운.
그리고 영화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초창기부터 이 기술 발전사랑 같이 가요. 이게.
예,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문화의 가장 총합체가 영화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이 아까 이제 IMAX 얘기를 하다가 그 말씀 못 드렸는데 IMAX 기술이 처음 나오게 된 게 1967년도예요.
67년. 네.
캐나다 몬트리올 엑스포에서 엑스포 박람회 같은 거 하면 뭐 그 안에 뭐 우리는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안에 뭐 도움 같은 거 지어가지고 네. 안에 뭐 저기 뭐 무슨 IMAX 뭐 강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최신 기술들
그렇죠.
최신 기술
그런 거를 보여주는 일환으로 이게 맨 처음에 기획이 됐던 거예요.
아이스포. 네.
그러니까 일종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요 한번 재밌는 것 좀 만들어보자. 스크린을 많이 붙여가지고 요거를 이제 크기를 키운 다음에 쏴버리자. 그래서 IMAX 본사의 원래 회사명이 원래는 멀티스크린이었어요.
멀티스크린.
근데 이제 나중에 IMAX가 이제 완전히 괜찮아지면서 아예 회사명도 IMAX로 바꿔버린 거예요. IMAX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영어로 이제 눈을 뜻하는 그 EYI,
네.
I, 그 맥시멈.
맥시멈.
그거를 갖다가 약자로 해서 IMAX라고 네. 이제 그 명칭 자체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흥미로운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70년도에 또 오사카에서 그 박람회가 있을 때 개량된 버전을 선보이게 되고 71년도인가 74년도에 이제 아예 상설 영화관이 캐나다에 생겨요. 온타리오에.
온타리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IMAX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피터 잭슨이 이제 영화 그때 변화가 와서 이제 또 변하고 있다. 그때 이후로 영화의
그런 네,
영화의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부분은 그럼 지금의 이제 뭐 변환점이 됐다는 건 어떤 건가요?
그건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시기에 살고 있는 게 그냥 축복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아직 개인사적으로 아주 그 더럽고 힘든 일들이 많아서
영화 힘드시죠?
영화
많이 힘드시죠?
학교 많이 힘드시죠?
개인사가 좀 힘들어요.
학생 관리가 힘드네요. 근데 그 극장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네. 축복받은 세대. 왜냐면 지금 완전 기술 과도기이자 기술의 전시장이에요. 지금 현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D 영사 방식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질문 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3D 안경을 이렇게 그 안경이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방식에 있어서 썼던 안경을 쓰면은 썼던 걸 다른 그 방식이 다른 데서 쓰면 조금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효과가 안 나오죠.
그러면 안경도 각각 다 그 버전에 맞게 또
그게 호환이 되는 방식이 있고 호환이 안 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그 CGV에서는 그 디지털 3D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3D를 그걸로 써요. 그걸로 써요. 주로가 아니라 그걸로 그냥 써요. 쭉. 네. 그 체인은 다 그걸로 써요. 그 롯데는 미국에서 많이 쓰는 리얼디 방식이라고.
리얼디 방식.
그러면 메가박스에서 쓰던 안경은 롯데가 쓸 수 없다는 거죠. 우선은 쉽게 보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메가박스랑 CGV랑 아마 호환이 되고, 아마 리얼디가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훔쳐가서 보고 나서 이렇게 가져가서 시험을 해볼게요.
근데 3D 영화가 안경 아니니까 사실 저는 안경 쓰고 있으면 되게 저는 3D 영화가 좀 어지럽다는 거 지금 공감하거든요.
예.
예. 3D 영화가 어지럽다고 막 제가 제 입장에서 봤으면 3D 영화 보려고 안경 쓰고 보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굉장히 어지럽고 좀 난시같이 보이는
게 초창기에 그냥 심했어요. 왜냐하면 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이 방식이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업체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쓰는 방식마다 다르고 상영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사기를 또 돌리는 분들의
네.
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스템의 그런 또 구조라든지 그런 다 다른데 그 최근에는 또 그러한 또 문제점들이 많아가지고 그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그 문제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롯데에서 쓰고 있는 리얼디가
리얼디가 힘들어요.
고스트 형상이 좀 심해요.
네, 네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심해요. 난시같이 네. 보이는 게 네. 느껴진다는 게 그런 거죠. 네.
리얼디는 네. 저도 보다가
근데 그것도 많이 개선됐다고 돼요.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고스트 형상 뭔지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네.
그러니까 잔상이니까
그게 난시처럼 보인다는 느낌이 네. 그런 네. 거예요.
잔상. 한마디로 말씀
분명히 이제 그냥 2D를 볼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건데
잔상들이 남아서
네. 네. 3D를 보고 제가 시력이 나빠진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영사 시스템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 영화의 만들어 영화 만듦새 완성도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요즘에는 이제 아예 그 영화 제작 때부터 3D 촬영으로 하는데 네. 초창기에는 2D로 촬영한 걸 3D로 변환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바타가 특히 성공하고 나서는 2D로 찍은 걸 갖다가 나중에 3D로 많이 바꿨어요, 한동안은.
그쵸.
근데 그 효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교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익숙한 거에 또 굉장히 민감하지, 익숙하지 않은 거에. 근데 정교하지도 않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로감이나 그런 게 더 많이 쌓였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최악의 영화가 2010년도에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 그 거론되는 영화 중에 타이탄이라는 영화랑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영화 가장 3D 효과가 안 좋았다라고 네. 저기 논해지는 영화들이죠. 아바타 성공 이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막만 3D더라.
아, 그런 거 얼마 전에 나왔던데. 아,
근데 저는 튀어나와.
근데 저는 사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봤는데 나름대로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렇게 그거 그 영화를 호평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그게 아바타 영향이 많이 있었겠죠. 워낙 그게 3D 효과가 좋다 보니까.
팀버튼이 애초에 3D를 염두에 두고 찍었던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그게 한계가 네.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바타가 워낙 어마어마했어요. 많이.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온 영화들은 기준이 아바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동안 그 시장이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는 무조건 3D로 나와야 된다 그런 강박증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3D로 만들려다 보니까 2D로 찍었는데 3D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므로 피로도가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또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된 거네요.
현재는 이제는 거의 대세죠.
촬영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3D로.
아, 궁금한 게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3D가 지금
제 7강.
7강과 하나인가요? 나탈리.
아, 그 나탈리 있잖아요.
나탈리. 제가 제가 보고 싶어 하는 영화 중에.
그 사실은 곁다리긴 합니다만 네. 3D 발전에 가장 핵핵한 공헌한 건 포르노 업계예요.
아,
저 알려 주세요.
아, 저기 예전에 그
디브레드가 안 들어도 많이 볼 수 있어요.
DVD를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DVD는 이렇게 조종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개념이 그게 3D 개념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쪽에서 그러니까 화면 자체를
네,
화면 자체를 내가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아, 여러 장면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눈 입체적으로. 커졌어요 지금.
그 그러니까 DVD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 2010년도에 나왔던 거는 아바타 빼놓고는 사실 3D 효과가 그다지 그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2011년 정도부터 나온 작품들은 좀 다 달라지기 시작했죠. 거기에 스타트를 끊었던 작품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라푼젤이라고 해요.
라푼젤.
아, 예.
이 라푼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인데요. 디즈니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고
네.
픽사랑 합병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너지가 나타나게 됐던 작품이기도 해요. 그게 올해 주먹왕 랄프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주먹왕 랄프 어우 최고입니다.
3D로 왜 보셨어요?
저는 4D로 봤어요.
저는 2D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스토리만 좋았는데 아 그게 3D로 보면 또
3D 효과도 괜찮고 아까 그 작품 자체도 괜찮고요.
작품 자체는 괜찮은데
네. 사실은 지금 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4D 얘기는 못하겠는데 4D는 사실 CGV에서 거의 전면 특허가 시킨 기술이에요. 미국에 수출을 할 정도로 네. 롯데에서 런칭을 했죠. 또 살펴보시면
그 4D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의자도 흔들리고 물도 나오고 이게 네. 4D인 거죠?
물이 나온다기보다는 약간 바람의 약간 향기 같은 게
아니죠.
살짝 아물 나와요.
물 나옵니다.
침 뱉으면 제가
정말
그 그걸... 수증기 형태 나와요.
수증기. 아니 제가 전기가 나빴어요.
아 그래?
프로메테우스 보는데
아...
그 외계인이 찍 하는데 저한테 물이 쫙 나오는데 진짜 그 만져보면 그냥 물이었는데
제가 트랜스포머에서도 그게 나와요. 침 뱉는데 물이 찍 나오더라고요.
프로메테우스는 IMAX로 보셨어야 돼.
아 4D로 봐도 뭐
뭐지? 그 계속 그게 맴도는 게 이거를 뭐 3D 쪽을 많이 발전시킨 게 포르노 쪽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옥보단 생각이 나는 거예요. 3D 옥보단
아 3D 옥보단도 있어요?
아 왜 이러세요?
저 몰라요.
어? 아, 모르세요?
이거를 모를 수 있다.
아니, 옷보다는 봤어요. 근데 3D로 나온 줄은 몰랐어요.
옷보다 3D라고 해가지고 제목이 작년에
그게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그거
제가 지금 나탈리아 옷보다는 3D로 보지 못한 게 참
검색을
안타깝네요.
작년에 시사인의 고재혁 기자가 보고서 이렇게 쫙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아, 제가 컴퓨터로만 그런 것들을 좀 접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남자 관객들이 엄청 찾았던 걸로 알아요. 초반에. 아. 근데 이제 입소문에 별로였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옥보단 3D
앞으로 개봉하면 제가 그런 영화 꼭 보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뭔가 정보를 놓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3D 같은 경우에 3D 같은 경우에 그 뭐 라푼젤이라는 작품도 있고 2010년도에
나 옥보단 얘기 듣게 라푼젤 얘기
왜냐하면 이 저기 또 청취자들 여러분들한테 또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정보는 좀 미연에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옷보다 3D는 사실 영화는 별로예요.
별로란 얘기 많았어요.
예, 영화는 별로.
아니, 영화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옷보다는 원래 소설이 괜찮습니다. 소설이 문화적인 가치가 있죠.
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고요. 근데 2010년도에 또 주목할 만한 또 3D 작품이 있어요. 그게 또 애니메이션인데 드래곤 게이드릭이라고 하는 작품.
네.
아, 그 영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기사를 보고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 영화는 오히려 3D보다 4D가 더 괜찮았어요. 저는
봤는데. 4D도 봤고 3D도 봤는데 그게 사실은 CGV의 4D간을 확장시키는 또 기폭제가 됐던
작품이에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비행 장면에서 아주 그냥 죽죠.
드래곤 길들이기가 또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방향을 또 바꾼 또 작품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기점이 되는 어떤 작품들이 실사 촬영 영화보다는 애니메이션 쪽이 어떤 이렇게 돌파구가 되면서 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더 3D에는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어울리기도 하나요?
어울린다기보다는요. 네네. 그 작업하기가 좀 더 수월하죠.
수월해요.
컴퓨터 그래픽
퀄리티를 높이
아니 그러니까 제작자도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컨버팅 그러니까 변환할 때도 조금 더 그 효과적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업에 대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 만질 수 있는 거니까 정교하게 그런 3D 작업이나 가능하죠.
이 드래곤 기드리 같은 경우는 3D 효과도 굉장히 있는데 작품 자체의 힘도 엄청나기 때문에
나오고
이게 비행
크리스 샌더스라는 감독이 이 감독이 아주 물건이에요. 드림웍스로 이동을 해서 원래는 그 칠로 뭐지 스티치 릴로의 스티치 거기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저기 드림웍스 넘어가가지고 만개를 한 거죠.
호텔 터졌군요.
그 드래곤 너무 귀여웠어.
근데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용산 버디관에서 봤는데 버디엑스관에서 봤는데 그때 저도 사실 충격이었어요. 그 3D까지는 그래도 적응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영화를 많이 보던 편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4DX는 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드래곤이 날아다닐 때 내가 정말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놀이기구로 2시간 내에 타는 것 같은 기분인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4D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의자가
흔들려요?
저는 심지어 어제 주모광 라이프도 그 4D로 봤어요.
흔들리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포머나 이런 영화들은 4D가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데 드래곤 길들이기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비행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 그거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드림웍스 작품이잖아요.
네.
또 CGV랑 특수관계잖아요. 지분을 갖고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런치 그 상영하기 전에 이미 다 상영 전부터 이 조율을 하면서 효과를 다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예 치밀하게.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2시간 내내.
그래서 그 4DX 방식으로 만들 때 그 제작 기간이 조금 더 그 길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했다.
일반 영화보다.
근데 지금도 아쉬워요. 드래곤 길들이기가 4D를 못 본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한 번 더 개봉해줬으면 좋겠어요.
4D가.
그때 참 괜찮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지금 4D관이 전국에 15개가 있거든요.
네.
롯데도 청량리에 런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롯데도 이제 돈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아, 이런 얘기 나가도 되겠죠?
진짜 저희 업계가 없으니까.
그럼 롯데 시네마는 애초에 그 백화점 부대 사업을 시작했던 거라.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뭐, 이제 거기도 인력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보다 보니까 좀 많이 개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치사 투자를 예전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CGV가 해놓은 게 워낙 이제 또 방대하고 디테일하다 보니까는 4DX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외국에서 수출하는 걸로 원래 라이센스는 이스라엘의 그 시네안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갖고 있어요. 원래 그 테마파크에 있었던 그 조그만 기계 안에 들어가서 그 기술을 이스라엘 그 시네안파크라는 데서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제휴 같은 걸 한 거죠. CGV에서 그러니까 CJV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CJ 자체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한국 극장 영사 시스템도 그걸로 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트렌드 자체도 좀 선도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어요.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또 라푼젤 뭐 작년에 개봉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3D가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목받은 작품도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작년부터 깊이가 있는 작품도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스타트랙을 끊었던 게 휴고라는 작품이었고요.
아, 괜찮아.
국내 개봉 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휴고. 이거는 3D 효과를 어떻게 하면 내러티브를 조금 더 보완하면서 그것 자체로 비장센을 만들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아바타 이후엔 최고였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8월달까지, 아, 6월달까지만 해도. 6월 6일날 프로메테우스가 나오죠.
프로메테우스.
오, 역시, 그분은 매니아인 것 같다.
근데, 그 3D 제가 본 영화 중에 궁금해서 질문드리면, 생텀이라는 영화가 제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그건 못 봤네요?
그거 이제 해저.
아, 해저 들어가서.
예.
아.
그거, 아, 못 보셨으니까 여쭤볼 수가 없겠구나. 그거는 어떤, 제가 보기에는 3D로 했는데, 좀 안 느껴졌거든요. 3D로 봤는데, 이렇게 뭔가 해저 깊은 동굴을 이렇게 하면서 3D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스크린 안에서 깊이감이라던가 이런 게 아바타에서 느껴졌던 것만큼 뭐 느껴진다라는 광고를 듣고 갔었는데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 사실은 그 아바타라고 하는 작품이 그 3D를 유행시키기도 했지만 3D의 그 기준 자체를 너무 상향 업그레이드 시켜놔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이 웬만한 효과에는 감동을 받질 않아요.
내가 맞아요. 갑이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거는 정말 디테일에 강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바타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별로 훌륭할 게 없는 작품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플롯이
정성민 씨도 그 당시 굉장히 호평을 했었죠. 자기는 3D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얘기까지 하셨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 슈고라는 작품에서 제가 한번 놀랬고요. 원래 마틴 스코세지가 그런 식의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여기 모모에서도 개봉했었던 피나라라는 작품이 이제 3D로.
네.
근데 빔 벤더스는 워낙 또 그쪽에 그 빠삭하고 또 그쪽에 굉장히 그 관심 많이 가 있어요. 영화를 어떻게 그 영화의 본질에 접근하면서 보여줄까. 그 굉장히 고민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되게 자연스러웠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그 몸을 상영하고 있는 베르너 헤이초크의
아, 이제 개봉한 그
개봉 했겠죠.
저희가 네. 나갈 땐 했겠네요.
이미
잊혀진 꿈의 동굴.
네. 네.
그 작품을 제가 전주 영화제에서 처음 봤었는데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뭐 거의 뭐 초창기 만들어진 또 그 그 좀 명성 있는 감독이 만든 작품 중에서는 예술 영화 만드는 감독인데 뭐 저런 것도 하네 그런 거에 거의 처음 시도됐던 작품을 제가 인식을 하고 봤었어요. 물론 효과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개인적 판단에서는
개봉은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개봉했으니까. 뭐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굉장히 정교해요. 프로메테우스는 사실 그 제작 과정도 2시간 분량으로 아예 서플먼트가 담겨 있거든요.
아.
네.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서플먼트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감독한테 의뢰해가지고 2시간 분량을 따로 만들었어요.
3D.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빗도 이제 3D 버전을 개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가
네.
굉장합니다.
아, 저는 보러 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안이라는 감독도 그쪽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었던 감독인가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네.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네시빌 보니까 나오던데, 아바타라는 작품이 개봉되기 9개월 전에 이미 그, 라이프 오브 파이 작업을 시작을 했대요.
아,
네, 3D로 만들려고 작업을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안이라는 감독은 굉장한 감독이죠. 그 사실 저 개인적으로 믿고 보는 이안이라고 어떤 작품을 봤어도 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이안 감독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 같은 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연출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항상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기사 제목에 이런 거 봤거든요. 그 이안에게 3D라는 거는 와우장룡의 와이어 같은 거다라고.
근데 그 의미를 그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면
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적화해서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3D 효과를 그 작품보다 정적으로 이용한 작품은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3D 효과를 아까 말한
대로 비행 장면을 막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그런 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이었는데.
3D 효과 자체가 비장생이에요.
아,
사이에서는
아, 하나의 노가
다른 비장으로 좀 보게.
아, 그러니까 제가 와우 장룡의 와이어라는 얘기를.
그래서 아. 아예 라이프 오브 파이는요 시작 도입부부터
네.
아예 선언을 해요. 그 장면 장면에 다 보여줘요. 그 동물원의 그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라이프 오브 파이가 그 동물원의 동물들이 네. 이제 또 중요한 또 그 등장
네.
그 동물이잖아요.
등장 동물.
등장 동물인데 거기서 보면.
되고 있네.
아, 되고 있네.
아, 혹시나, 아, 예. 아, 저는.
어, 또 썼어요.
25%는.
아, 왜냐면 저 혹시나 그냥 찍한 건데, 배터리가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을까 싶어서.
깜짝 놀랐네.
아니, 아니, 화면이, 터졌길래 되게 놀랐어요.
순간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했는데, 저도 그냥, 예, 다시. 네.
아, 그래서,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경우에. 어, 그, 아니, 좀 뭐,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네네. 그래서 라이프 파일을 여기서
그 라이프 오브 파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도입부에서 아예 이한 감독이 선언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봤어요. 동물들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정적으로 보여줘요. 3D 효과가 굉장히 정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입체감은 살아나는데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원숭이가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걸 원근감 있게 이렇게 보여줘요. 3D 효과로. 근데 이게 아유. 이한 감독이 도입부가 약간 밋밋하네. 한 초반에 30분 정도, 3, 40분 정도 약간 밋밋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해상에서 이제 그 조난당하고 그러면서 네. 나오는 씬부터는 그 정적인 힘이 3D 효과를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3D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을 했구나. 영화의 그런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을 했구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감독이 출연하고 있구나. 이한이라는 감독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면서 이 양반 정말 그 심오하구나. 일단은 철학 자체 물론 원작에 주는 힘이 있겠죠. 원작도 되게 유명한 작품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동양적인 그 감수성이라든지 정서를 3D 효과를 굉장히 잘 표현해요.
소설이 원작.
소설이 원작.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보셔야 돼요. 네. 영화를 정말 조금이나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의무감으로라도 보셔야 된다고.
네. 저희가 이게 나갈 때 상영을 하고 있을지 네. 네.
IMAX 용으로 네. 보시는 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색감도.
아까 전에 계속 뭐 저희가 뭐 3D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3D가 막 말씀하신 대로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다 보니까 안 좋은 영화 중에 하나가 제가 봤던 어떤 영화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3D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D를 보여주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바타도 사실은 3D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플롯도 단순하고, 이게 사실은 좋게 말하면 위아더 월드 할 수 있는 영화인데,
그쵸. 위아더 월드.
약간은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좀 그랬어요. 네.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게 보여주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기획했던 작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작년을 기점으로 그 깊이가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 이 라이프 오브 파이는 꼭 보셔야 된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꼭 보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빗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개인적으로 3D 효과가.
48프레임으로 촬영했다는 게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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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48프레임 촬영한 이유가
네.
그 일반 상영관은 24프레임으로 상영을 네. 해야 되잖아요. 그거 변환하는 게 좀 용이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임스 카메론이 지금 아바타2는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지금 네. 작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향상.
하겠죠.
네. 네. 하겠죠. 원래는 예정이 내년에 개봉인데 내년에 개봉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안 되더라도 해서 하겠죠. 네, 개봉하겠죠.
그렇죠. 또 네.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나
이제 외국 제 정말 할리우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3D 실정 그러니까 영화 제작을 할 때 3D 실정은 또 어떻고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그런 것도 혹시
우리나라는 3D를 아직까지는 좀 많이 이용을 안 하는 편이긴 하죠. 그게 그 제작의 노하우가 또 필요해요.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7 광고가 워낙 네. 저기 그 망조를 제출한 네. 작품이라 네. 좀 안타깝긴 했지만
개망이라고
그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한국 영화도 만 3D로 개봉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네. 제가 이제 올해 개봉될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미스터 고라고
아, 예, 미스터고 고릴라 영화요.
예, 예. 고릴라가 야구하는 영화라서 우리나라 영화인데 한중일이 세 나라가 합작을 해서 만드는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까지 3D로 아예 3D 카메라로 아예 찍었더라고요 제작 자체를.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이 거기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배우로 참여를 해서 촬영 현장도 제가 놀러 가서 보고 그랬었는데 그 예, 확실히 그냥 영화 촬영장이랑 뭔가 달랐어요. 그 쓰는 카메라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우리나라가 네. 조금 늦을 수밖에 없고요. 그놈 우리나라가 더 늦을 것도 아니에요. 워낙 할리우드가 네. 저먼 가고 있기 때문인데.
압도적이라.
우리는 디지털로 촬영한 첫 영화가 제가 알기엔 국가대표거든요.
아. 디지털로 촬영. 아, 아, 네. 얼마 안 됐네요. 불과
그 레드온으로 찍은 건데.
그쵸, 레드온. 네.
아, 레드온.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이거 제작 과정 자체는 매뉴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어쩌야 된다,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늦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슷했는데 우리나라 조금 더 빠른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자체 제작한 영화 중에 3D 실사 영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탈리.
그 늦은 편은 아닌데. 그렇죠. 나탈리도 있고. 근데
아 극장 다시 재개봉해야.
3D 용은 앞으로 확충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IMAX용은 좀 달라요. IMAX용은 이 다크나이트 얘기를 아까 못 드렸는데 다크나이트를 찍을 때 그 MSM이라고 하는 그 카메라로 이제 찍었거든요. MSM 카메라 4대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카메라를 그거 뭐 한 대에서 5대로 굴렸는데 그 MSM 카메라가 약간 좀 핸드헬드 가능한 네. 그런 카메라였나 봐요. 그게 전 세계 그 당시에 4대가 있었는데
전 세계 4대.
아, 그걸 다 쓴
4대를 다 쓴 건데 아. 그 중에 한 대가 망가졌다는 거죠. 아. 네. 아, 망가진 게 아니라 부서졌대요. 그 질주하는 장면 마지막에 아. 만약에 그 자동차로 질주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 예. 그걸 찍다가 그게 뭐 완전 망가졌대요. 아. 그 다크라이트 그 블루레이 그 제작 과정 보면 나오는데 그 거기 나오거든요. 완전 망가졌어요. 되게 슬퍼했다고 하더라고, 스탭들이. 아, 이제 세대밖에 안 남았구나, 전세계. 사실은 IMAX 용으로 찍는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굉장히 과도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시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은 표준화되고 이제 안정화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그 다양한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쵸. 한 예, 즐거움일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송시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축복의 시기라는 말씀이 그렇죠. 전체를 지나가는 걸 전체를 네. 보고 있으니까
저는 아쉬운 건 그러니까 디지털로 변환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원래 IMAX가 가졌던 그 높은 해상도를 그쵸. 보지 못하는 거는 좀 아쉬운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
뭐 올해 뭐 레이저 방식이 보급되면 좀 달라지긴 하겠죠.
예.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뭐 믿고 보는 네. 바코니까.
바코하고 아무 관계 없으십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추운 겨울날 아트하우스 모모의 큐레이터들이 만드는 모모의 영화 보는 다락방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되게 초디 얘기까지 어느 정도 조금 곁들이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요. 마련한 자리 자체가
네네.
일단 이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저희도 궁금한 것들을 한번 네네. 들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일단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 그냥 영화를 많이 본다.
전문가로 할게요.
저희 그 카이드 시네마 약간 저희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저희가 생각 못했던 궁금한 점, 저희 메일이 개설돼 있거든요. 네. 예, YDB 뭐
YDB가요? 영다방의 영다방. 이니셜이에요. 그러니까 Y
D B B 그다음에 골뱅이 CINESS.CO.KR 일로 궁금한 점 혹시 보내주시면 다시 저희가 여쭤보고. 외부터 방송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초대를 해서 또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 네. 이런 분입니다. 저희가 네. 초대한 분. 네, 분이.
저희가 네. 네.
대단한 분 모셨어요.
대단한 분 모셨어요, 저희.
아,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네. DVD가 3,000개가 넘고.
네. 아,
블루레이가 뭐 지금 한참 보고 계신.
아, 모은다기보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그냥 구매하는 것 뿐이죠, 정품으로.
근데 3천
아,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어요.
저도 네. 많이 배웠어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네, 저희,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그, 김민아 쌤이 진행하시는, 또 오시게 되면 또 더 재밌는 아이템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예, 많이 기획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저희 이제 예, 아까 말씀 궁금하신 점이나 뭐 사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들어보시고 궁금했던 네. 점 그다음에 저희 리뷰도 좋고요. 함께 아, 네, 페이스북에서 저희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그 들어보신 리뷰들을 올려주시거나 그러면 소개도 해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시음권이나 시음권, 초대권 그리고 다른 선물들도 저희가 조금씩 협찬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의견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할까요?
예.
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